2. 침대 정리. 예전, 의례, 삶을 형성하는 것. 몇 년 전 일이다. 사순절이 시작될 즈음 침대 정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천 혹은 수백만의 성인들이 침대 정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은 침대 정리를 거의 하지 않는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동안 나는 극소수의 완벽하고 초인간적 엘리트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서 파티를 열거나 엄마가 오시는 날이 아니면 침대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론 헌신적으로 침대 정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나에게 침대 정리란 치아 교정기나 수학 숙제처럼 모두가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엉망이 될 텐데 이것은 시시포스의 형벌 같은 것이다. 침대를 정리하고 어지럽히고 다시 정리하기를 끝없이 반복한다. 게다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릇은 설거지를 해야만 다시 쓸 수 있고 옷은 빨래를 해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물론 나는 이 일들 역시 최대한 미룬다. 그러나 침대의 기능은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깔끔하게 씌워져 있을 때나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나 똑같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나도 잘 정리된 침대, 특히 새 시트가 깔린 침대로 기어 들어갈 때의 느낌을 좋아한다. 단,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 만큼은 아니다. 이 새로운 발견에 호기심이 생긴 나는 친한 친구에게 침대 정리를 하느냐고 물었다. 친구는 그렇다고 했다. 매일은 아니지만 안 할 때보다는 할 때가 많고 우습게도 저녁에, 그것도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침대 정리를 할 때가 많다고 했다. 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말에서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에게 침대 정리를 하는지, 만약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간단한 설문을 실시했다. 사람들,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열의를 보이며 응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자마자 열성적으로 침대 정리를 했다. 어떤 이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침대 정리를 고려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침대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을 안 닦거나 세금을 안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즉 잡혀갈 일은 아니지만 혐오감을 살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침대 정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침대 정리를 한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침대 정리가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침대를 정리하면 훨씬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했다. 그 당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과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안개가 낀 듯 희뿌연 내 머리에 일관성과 활동력을 일깨워주는 디지털 카페인 같은 자극제였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훑어보았다. 새끼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구조되면 그 동물은 인간을 각인한다고 한다. 즉, 자기를 구한 인간을 어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동물은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온다고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야생이 아니며 자생력을 잃는다. 우리 동네 동물보호센터에는 새끼 퓨마, 너구리, 고슴도치 등 먹이와 물, 주거지와 보호를 인간에게 의존하는 동물들이 산다. 나의 아침 스마트폰 의뢰는 짧다. 길어야 5분에서 10분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각인이 남는다. 테크놀로지가 나의 하루에 각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의존하는 새끼 퓨마처럼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번쩍거리는 화면에서 찾고 있을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하루 중 비어있는 순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전 나는 빠르게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살핀다. 그리고 1시간 뒤 이를 반복한다. 기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느라 우유와 스낵을 달라고 여러 번 말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5분간의 온라인 세계를 즐긴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더 화면을 확인한다. 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뉴스, 오락거리, 자극, 좋아요, 리트윗으로 하루를 채운다.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나는 천천히 습관을 형성해왔다. 그것은 지루함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두려움이다. 침대 정리에 관한 즉석 사회학적 연구 이후 나는 그해 사순절 동안 일과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잠에서 깨기를 멈추는 대신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그 뒤에는 말끔하게 정리된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 처음 몇 분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치웠다. 누군가의 장담처럼 새로운 사순절 일과가 엄청난 성공을 주거나 활력이 넘치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나의 하루는 다른 식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나의 하루의 첫 활동, 첫 움직임을 소비자가 아닌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행하고 있었다. 즉석 정보 서비스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기계로 달려가는 대신 오래된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고 구겨진 시트를 잡아당겨 빳빳하게 정리하며 맨발로 딱딱한 마룻바닥을 느낀다.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다. 침대를 정리할 때 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한 창조의 행위를 반영한다. 나의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러고 나면 어질러진 집 안에 하나의 작은 공간, 질서가 잡힌 사각 공간이 생겼다. 신비롭게도 이 사각형은 나의 어지럽고 산만한 정신 안에도 작고 질서 잡힌 공간을 만들어냈다. 조용히 앉는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다. 보통은 기도를 한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한다. 성공의 기도서의 아침 기도문으로 기도한다. 오 주님, 제 입술을 여시고 제 입이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걱정거리, 소망, 의문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잘 잡아당긴 시트처럼 펼쳐놓는다. 일과 가족, 결정해야 할 사안, 그날 예정된 모임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 하나님을 하루 안으로 초대한다. 침묵, 일종의 듣기, 일종의 그저 앉아있기. 그러나 나는 기대감 속에 앉아있다. 하나님이 이날을 만드셨다. 주님이 이날의 이야기를 쓰셨고 이름을 붙이셨으며 이 하루의 목적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엄마의 젖을 먹듯 나는 이 침묵을 받아 마신다. 하루의 대부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습관과 일과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의뢰와 반복을 통해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 제임스 스미스는 반복적 실천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사랑할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 반복적 실천을 통해 좋은 인생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고 설명한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실천, 즉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가는 의뢰와 예전을 통해 매일매일 형성된다. 기계적 반복일 때가 많은 이러한 실천은 교회나 말씀뿐 아니라 문화와 우리 주변의 분위기에서도 나온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한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시대가 자네에게 부딪혀 오는 만큼 자네도 강에게 그것을 거슬러 보게.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급진적으로 대안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어떻게 이런 대안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마음 깊이 복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방식이 믿지 않는 이웃과 너무 비슷하다고 느낀다. 약간의 영성이 더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믿는 것, 즉 머릿속을 바른 생각으로 채우거나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거스르는 주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리적 정통성이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행위의 1차적 동기는 대부분 의식적 사고가 아니다. 보통은 선인지적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이를 닦거나 장을 보거나 운전을 할 때 신념이나 세계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 대부분은 의식세계 아래에서, 즉 우리의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동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란 실사회에 대한 급진적 거부도 포함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을 문화와 충분히 분리시킬 수 있으려면 그것에서 뒤로 물러나 특정 종류의 예술, 음악, 매체, 시민생활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대한 공동체에서 살거나 직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일종의 기독교 급진주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간다. 그럴 때만 대안적 사람들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접근은 우리 시대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대안적 사람들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만의 음악, 집회, 책, 매체, 유명인, 생활 방식을 소비함으로써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특정 하위 문화에서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를 대안적 소비자로 만들어줄지언적 예배자로는 만들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믿든 어디에 살든 소비 성향이 어떻든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습관과 실천으로 형성된 일상을 살아간다. 스미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대안적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방식, 곧 우리의 사랑과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실천과 습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처음부터 새롭게 형성하지는 않는다. 일상의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온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습관과 실천이 우리의 사랑과 욕망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예배하는지 결정한다.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전에 참여하고 매주 예전을 반복하며 예전을 통해 변화된다.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의 예전은 전통에 따라 형식이 다르다. 퀘이커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의 예배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각 전통 안에는 저마다의 예배 형식이 있고 각각의 공동 예전을 통해 회중은 세상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로 형성된다. 자유롭고 비예전적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의 예배에서도 특정한 실천과 형식이 뒤따른다. 문제는 우리가 예전을 행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전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형성하는가다. 일요일의 예전은 우리에게 좋은 인생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가르치며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한 주를 살도록 보냄받는다. 어떤 특정한 교회 전통에도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은 죄성을 없애주는 마법의 탄환이 아니다. 이 형성적 실천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집단적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내셨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만들어온 믿음의 말씀, 실천 리듬을 배워갈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일상을 사는 법을 배운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예전을 구성하는 매일의 습관, 즉 형성적 실천들이 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을 때 나는 기술을 이용한 오락과 자극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나를 훈련시키는 의뢰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내가 표방하는 세계관이나 특정 기독교 하위 문화와는 상관없이 검증되지 않는 매일의 습관이 번쩍거리는 화면을 숭배하는 예배자로 나를 형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드러내고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일상의 예전을 살펴보면서 나는 예전으로서의 그러한 매일의 실천이 나를 잘못 형성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루 내내 나를 덜 살아있고 덜 인간적이 되도록 사랑을 덜 주고받도록 나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의뢰를 바꾸자 세상 속의 다른 존재 방식을 지향하게 하는 반복적이고 사색적인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우리에게 일상을 검증해 보라고 요청한다. 따라서 문제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습득하게 되는 습관과 실천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순진하게 몰입하고 있는, 따라서 그것에 의해 형성되는, 즉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궁극적 목적을 지향하는 문화의 의례적 힘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참여하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행위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좋은 삶의 특정한 전망을 지향하는 두꺼운 실천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눈에 잘 띄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그 방식이 우리를 형성한다. 교회의 공동체적 실천에 뿌리내린 일상의 순간들은 습관과 반복을 통해 스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하루, 곧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형성한다. 이 책에서 평범한 하루를 따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흔하고 자주 건강하는 매일의 실천을 하루의 예전으로 볼 것이다. 그것이 일요일의 공동체적 예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변화된 예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스마트폰 의뢰처럼 일부는 변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실천을 검증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보다 신실한 예배자로 형성해줄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다. 어떤 습관은 중요한 영적 실천으로서 검증되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루를 살펴보면서 모든 습관 하나하나에 관한 신학을 의식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활동을 신학적으로 검증하든 하지 않든 그 활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형성한다. 예전이라는 렌즈로 일상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형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매일 침대 정리를 하고 조용한 방에서 책상 다리로 앉아있는 나의 사순절 의뢰는 침묵의 감촉과 반복의 리듬을 다시 익히게 해준 실천이었다. 나는 반복적이고 오래되었으며 조용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격려해주는 의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새로움과 자극을 열망한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충격이기도 한 버지니아 대학의 한 연구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혼자 가만히 앉아 생각하기보다는 전기 충격을 경험하는 편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에게 약한 충격을 가했을 때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피할 수 있다면 돈을 내겠다고도 응답했다. 그러나 어떤 오락거리도 없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충격 버튼만 들고 빈 방에 가장 길게 15분간 혼자 남겨졌을 때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4분의 1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충격을 가했다. 연구 진행을 도운 팀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이 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외부 활동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디에나 존재하는 휴대전화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수준에서조차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강력하게 세상에 관여하고자 하며 할 수 있다면 어떤 기회라도 잡을 것입니다. 침대 정리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싫은데 이 반복성은 바로 믿음의 리듬을 반영한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는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 방법을 배운다. 우리는 반복적이고 느린 신앙생활의 리듬을 배운다.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은 나의 사순절 침대 정리 의뢰는 나에게 속도를 늦추고 지루한 화요일 아침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며 일상의 삶을 꾀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이 작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신다고 믿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 무의미한 일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허무하게 살도록 버려진 시시포스가 아니다. 그 대신 일상의 이 작은 조각들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은 바로 매일의 일상, 그 단조로움 안에 있다. 크고 즐겁고 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열망하는 문화에서 침묵과 반복의 공간이 있는 삶을 일구는 것은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나의 남편 조너선은 박사 과정에서 전 예수의 사제이자 지금은 결혼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 교수를 알게 되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선동가였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력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그 학생이 이 책은 지루해요라고 우는 소리를 하자 그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그 책은 지루하지 않네. 자네가 지루한 거지. 이 말은 복음과 교회의 풍요로움을 들여다본 뒤 그것이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진정한 경의가 있는 곳에서 그 경의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특정 방식으로 우리를 형성한다. 우리는 단지 유행하거나 소란스럽고 재미있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형성되어야 한다. 회중예배가 록콘서트나 특별한 오락물처럼 보일 때 나는 우리가 짜릿함과 격렬한 흥분을 쫓는 소비자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회개와 믿음의 리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세상 속에서의 존재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느린 습관을 배워야 한다. 자극, 정보, 오락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를 공허하고 지루하게 만들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평범한 경이를 껴안지 못하게 만든다. 캐슬린 노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과 비슷하게 청소의 의미와 가치는 많은 부분 그 반복성에서 나온다. 즉 결코 끝나지 않으며 그저 다음날까지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둘 뿐이라는 사실 말이다. 예전 그리고 완곡하게 표현하면 집안일은 둘 다 현재적 순간 소망이 자랑해 하고 그날그날의 삶이 가능해 보이도록 만드는 현재에 대한 일종의 믿음과 강력한 권련이 있다. 매일의 삶, 싱크대에 쌓인 그릇,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오후의 긴 우울함 같은 것들은 반복으로 채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은 똑같은 일로 예배라는 똑같은 습관으로 반복해서 돌아온다. 우리는 동일한 영적 싸움을 반복해서 싸워야 한다. 회개와 믿음도 매일 반복된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믿고 또 믿는다. 신수도원 운동에 속한 한 공동체 하우스 벽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대한 방식으로 새롭고 온전해지기를 열망하는, 즉 혁명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없다. 그러나 설거지를 배우지 않고 혁명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삶과 훈련은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하다. 나는 자주 신앙에서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은 건너뛰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장소는 침대 정리와 설거지를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작은 일들, 즉 기독교 신앙의 일상성 아니다. 나의 새로운 아침 실천의 핵심은 잡지 표지에 나오는 침대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는 나의 집안일 능력과 꾸미는 솜씨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핵심은 청결함이 경건한 다음이다가 아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놓은 채 산책을 가거나 친구와 만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낮잠을 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나의 아침 예전을 바꾸는 일의 핵심은 반복,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 앞에 놓인 일에 나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었다. 이런 작은 방법으로 나를 훈련함으로써 이 평범한 하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다. 나는 의식이 깬 첫 순간부터 오락거리와 정보와 자극으로 나를 채우는 습관을 키우고 있었다. 나의 뇌는 자극에서 자극으로 빠르게 달려가기만 할 뿐 집중하거나 가만히 누워있지 못했다. 침대 정리를 하고 침묵 속에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일은 나의 하루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이 요란하고 번쩍거리고 재미있는 일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나는 지루함을 보자마자 번개처럼 달아나거나 고요에 맞서 싸우지 않도록 다시 훈련받아야 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습관을 키워야 했다. 그리고 습관은 가지런히 정리된 시트 위에 앉아 절반쯤은 지루해하며 기도하고 듣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